Liam.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또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한적인 선제 타격을 뜻하는 코피 전략을 갖고 있지 않다고 국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수전 손튼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15일 상연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튼 지명장은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백악관 고위 관리로부터 북한에 대한 코피 전략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언급하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묻자 자신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선호하는 것은 외교적 합의를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튼 지명자는 또 국무부는 1년 넘게 공석인 주한 미국 대사 임명을 위해 백악관과 매우 열심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러시아인 13명과 러시아 단체 3곳을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했다고 법무부가 16일 밝혔습니다. 뮬러 특검 측은 해당 러시아인들이 미국인들로 행세했고 실제 미국인의 신분을 도용해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뮬러 특검 측은 기소장에 해당 피고인들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고의로 공모했으며 미국의 정치와 선거 절차에 개입할 목적이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뮬러 특검 측에 따르면 해당 피고인은 13명은 모두 사치 공모죄로 기소됐으며 이 가운데 3명은 금융사기죄, 5명은 가중처벌이 가능한 신분 도용 등 추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윌버로스 미 상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품목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로스 장관은 16일 미 언론과의 전화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철강에 대해 24%의 관세를 가할 것을 조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모든 철강 품목에 대한 수입을 2017년 수입의 63% 수준으로 제한하는 쿼터제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됐습니다. 미 상무부는 또 중국과 한국, 브라질, 인도 등 12개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철강 품목에 대해서는 53%의 관세를 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스 장관은 알루미늄 품목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 제품에 대해 7.7%의 관세를 가하는 방안이나 중국과 홍콩, 러시아, 베네수엘라, 베트남 등 국가에 대해 23.6%의 관세를 가하는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모든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알루미늄을 2017년 수준의 86.7%로 제한하는 쿼터도 하나의 방언으로 전달됐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16일 미국 철강과 알루미늄 회사 주가가 크게 뛰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터키 정부는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 미국이 쿠르드 민병대를 철수시키고 대신 이 지역에서 미군과 터키군이 협력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터키 관리는 16일 메블리트 차우시오울루 외무장관이 터키를 방문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에게 쿠르드 민병대 인민수비대를 시리아 북부 만비즈에서 유프라테스강 동쪽으로 철수시키고 미군과 터키군이 이 지역에 동시 주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터키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터키 측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즉각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비즈는 쿠르드계 민병대가 주축이 된 시리아 민주군이 수니파 이슬람 무장 조직 IS를 몰아내고 통제하고 있는 지역으로 수백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터키는 틸러슨 장관의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간 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협의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틸러슨 장관은 15일 레제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시리아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 국무부 관리는 두 사람이 양국 관계 개선 방안 등과 관련해 생산적이고 열린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17명의 희생자를 낸 미국 플로리다주 파크랜드 고등학교의 총기 난사 사건 용의자 니콜라스 크루즈가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수사 당국은 17명에 대한 계획적인 살인 혐의로 15일 법정에 출두한 크루즈가 범행을 자백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크루즈는 지난 14일 반자동 소총을 소지하고 학교에 들어가 복도와 운동장에서 학생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후 총을 버리고 다른 학생들과 뒤섞여 학교에서 빠져나온 뒤 인근 대학마트에 있는 패스트푸드 음식점에 들렀고 범행 약 1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한편 연방수사국 FBI는 지난해 9월 범인과 같은 이름의 유튜브 이용자가 학교에서의 총격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남긴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16일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에 따르면 텔아비브 광장에 1,000에서 2,000명의 시민들이 모여 범죄자 총리는 물러나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공기를 오염시키는 것들이라고 하면 공장에서 나오는 뿌연 매연이나 자동차 배출가스를 떠올리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세척제와 페인트, 향수 같은 소비재도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연구진이 미 서부의 대도시 로스앤젤레스의 대기 중 미세입자와 화학물질을 조사했는데요. 소비재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학물이 대기오염을 시키는 정도가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비롯된 것과 맞먹었다고 합니다. 미 연방환경청은 앞서 대기오염 물질의 75%는 배기가스에서 25%는 화학제품에서 비롯된다고 추정했었는데 이번 연구 결과 거의 반반으로 나타난 겁니다. 연구진은 최근 전기자동차 등 교통수단이 더 깨끗해지면서 일상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대기오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전문가들은 오염원으로서 주목받지 못했던 가정용품에 이제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영상 14도로 무척 포근한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말인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밭바다에서 1에서 3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밭바다는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영하 9도에서 영하 1도, 신의주는 영하 11도에서 영상 1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9도에서 영상 2도, 함흥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3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9도에서 영하 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 자신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사랑이 어디 있냐고 노래하는 로베르타 플락과 데니 해서웨이가 함께 부릅니다. Where is the love?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무력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시리아 북부에서 미군과 터키군이 협력하자고 터키 측이 제안했습니다. 지난해 아프가니스탄 내전 민간인 사상자 수가 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한국의 윤성빈 선수가 평창올림픽에서 아시아 최초로 썰매 종목 금메달을 딴 소식 등 평창 동계올림픽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원의 첫 소식입니다. 이 터키 측이 시리아 북부에서 미군과의 협력을 제안했다고요?
네, 중동 주요 국가들을 순방 중인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15일 터키에서 레제프 타입 에르도안 대통령과 면담했는데요. 면담 후에 터키 정부 관계자가 시리아 북부 만비지에서 쿠르드 민병 조직인 인민수비대 YPG를 철수시키고 미군과 터키군이 이 지역에 함께 주둔하는 방안을 미국에 제시했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네. 자, 이 제안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미군과 터키군의 협력이 사실 새로운 건 아닌데요. 이 두 나라는 시리아를 비롯한 중동 일대에서 극렬 테러 단체인 IS를 퇴치하는 일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런데 시리아 북부 지역의 경우 사정이 조금 다른데요. 여기서는 미국이 소수민족인 쿠르드 민병 조직들을 지원해서 IS 퇴치 작전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터키는 이곳의 민병대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자국 내 쿠르드족을 부추겨서 이 분리 독립투쟁을 고조시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시리아 북부 쿠르드 민병대 주력 조직이 인민수비대 YPG인데요. 지난달 말부터 터키군은 이 인민수비대를 목표로 이 일대를 공습하고 포격까지 이어가서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네. 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지금 상황이 복잡한데요.
네.
이 문제가 최근 이 미국과 터키 사이의 최대 현안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은 IS 격퇴를 위해서 인민수비대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터키는 분리독립 움직임 저지를 명분으로 인민수비대를 공격하고 있는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예.
예,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통화해서 인민수비대를 겨냥한 군사행동을 축소하고 주의를 기울여줄 걸 요청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는데요. 하지만 터키가 즉시 이를 부인한 일도 있었습니다. 터키 측은 인민수비대에 대한 공세를 늦출 뜻이 없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비날리 이음드름 터키 총리는 15일 독일과의 한 방송에서 미국이 우리와 싸우려 YPG와 손을 잡겠다면 우리도 미국에 맞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 틸러슨 장관과 에르도안 대통령 면담도 이런 민감한 분위기를 반영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통역 요원을 비롯한 미국 측 관계자를 일체 배제시켜서 미국 언론과 외신들의 비판을 받았는데요. 메블리트 차우시올루 터키 외무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양측이 3시간 넘게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자, 인민수비대를 철수시키고 터키군과 협력하자는 제안, 미국은 어떻게 답했습니까?
네, 미국 정부는 검토하겠다고 답한 걸로 터키 정부 관계자가 전했는데요. 틸러슨 장관은 15일 레바논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는 YPG에 중화기를 제공한 적이 없다면서 따라서 되돌려 받을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터키에 맞서기 위해서 인민수비대를 지원하고 있다는 주장에 이렇게 답한 건데요. 미국 정부 당국은 최근에 편성한 예산에 시리아 내 쿠르드 민병 조직 지원 용도로 5억 달러를 새롭게 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미국과 터키의 외무장관 회담도 있었다고 하죠?
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차우시올루 터키 외무장관이 16일 별도 회담을 이어갔는데요. 회담 후 공동회견에서 틸러슨 장관은 터키와의 관계가 약간의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고 진단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하지만 진전을 이루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해 아프간 내전 사상자 수가 감소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내전으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 수가 지난해 9%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아프간 지원단이 1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7년 한 해 동안 아프간 내전으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가 총 1,45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사망자는 3,438명. 나머지 7,015명은 부상자들입니다.
예. 자, 사상자 수가 이렇게 감소한 게 처음인가요?
2012년 이후에 처음인 겁니다.
예.
예, 유엔 아프간 지원단은 지난 2009년부터 이 아프간 내전 민간인 사상자 추이를 발표해 왔는데요. 2009년에 5,969명을 시작으로 해서 해마다 조금씩 늘다가 2012년에 약간 줄었습니다.
예.
예, 하지만 이후 다시 계속 늘어서 2016년에는 11,434명으로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지난해의 9% 감소에서 5년 만에 처음 감소세를 나타낸 겁니다.
네, 특별히 자살 폭탄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많았다고요?
네, 사상자의 40%가 급조 폭발물 등을 이용한 자살 폭탄 공격에 의한 걸로 나타났고요. 33%는 아프간 정부군과 반정부 무장 세력 간의 지상전 중에 피해를 당한 걸로 분석됐습니다.
예.
예, 그리고 나머지는 표적 살해라든지 지뢰 등 전쟁의 잔해들로 인한 우발적 피해, 또 아프간 정부군과 다국적 연합군의 합동 공습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사상자의 65%는 탈레반과 이슬람 급진 무장 세력인 IS 등 반정부 무장 세력에 의해서, 그리고 20%는 정부군과 다국적 군 등 친정부 세력에 의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네. 자, 이번 보고서에서 또 특별히 주목할 만한 점으로는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네, 무장 반군과의 지상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2016년에 비해서 아프간 정부군과 관련된 민간인 사상자가 23% 줄었습니다. 하지만 아프간 정부군과 다국적 군의 공습으로 인한 피해는 7%나 늘어서 63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이는 유엔 아프간 지원단이 2009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네. 자, 그렇긴 하지만 이 사상자가 5년 만에 처음 감소했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니엘르 벨 유엔 아프간 지원단 인권관리는 지난해 민간인 사상자 수가 감소한 건 아프간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벨 대표는 동시에 사상자 수가 4년째 만 명을 넘고 있다는 걸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야마모토 타다미치 유엔 아프간 지원 단장도 이런 수치가 미래의 희망을 부서뜨리고 있다면서 각 측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올해 민간인 피해는 더 커질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네. 자, 현재 미국 정부는 어떤 아프간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8월에 아프가니스탄 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 파병 등을 허용하는 새로운 아프간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이 새 아프간 전략에 따라서 미군 당국은 탈레반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상과 공중작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예.
예, 미국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탈레반을 협상 테이블에 오게 하는 건데요. 하지만 탈레반 등 무장 세력은 올여름 본격적인 전투 철이 오면 대대적인 보복을 단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미국 정보당국도 의회에 아프간 상황 평가서를 제출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미국 국가정보국이 이번 주에 상원특별정보위원회에 아프간 현황에 관한 평가서를 제출했는데요. 아프간 정부군이 다국적 군의 지원을 받아서 대부분의 주요 지역은 계속 장악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아프간에 계속되는 정치적 불안정 그리고 탈레반 등 무장 반군들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2018년 아프간의 전반적 상황은 다소 악화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소식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한국 선수가 아시아 최초 기록을 세웠다고요?
네, 한국의 강원도 평창 올림픽 슬라이딩 센터에서 16일 실시된 올림픽 남자 스켈레톤 결선에서 한국의 윤성빈 선수가 1차부터 4차까지의 시기 합계 3분 20초 55를 기록하면서 우승했습니다. 은메달을 차지한 러시아 선수 니키타 트레구보프 선수보다 1.63초 빨랐는데요. 아시아 선수가 올림픽 썰매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이 썰매 종목이라고 하셨는데 스켈레톤 어떤 경기입니까?
네, 이 스켈레톤은 루찌, 봅슬레이와 함께 이 썰매의 한 종류입니다. 겨울철 올림픽을 크게 보면요, 이 얼음판 위에서 하는 빙상 경기와 눈 위에서 하는 설상 경기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 설상 경기는 또 스키, 스노보드 그리고 썰매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서 썰매는 긴 미끄럼틀을 누가 빨리 내려오는가를 가리는 겁니다.
네, 그런데 썰매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 봅슬레이는 자동차랑 비슷한 이 모양의 썰매 안에 여러 명의 선수가 타고 경기를 하는 거고요. 루치와 스켈레톤은 이 판자 같은 간단한 썰매에 몸을 맡기는 개인 경기인데요. 이 중에서도 루치는 누워서 타는 거고요. 윤성민 선수가 우승한 이 스켈레톤은 엎드려서 경기하는 게 다른 점입니다.
예. 자, 한국에서는 이렇게 아시아 최초 기록이 나왔고요. 미국 선수들은 16일 성적이 어떻습니까?
네, 전날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알파인스키 대회전에서 미국 대표팀에 다섯 번째 금메달을 안겨줬던 미케일라 시프린 선수가 16일 회전에서 또 하나의 금메달에 도전했는데요. 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프린 선수는 4년 전 러시아 소치 대회 이 종목 우승자고 또 회전 종목이 자신의 주종목이어서 올림픽 2연패가 기대됐었는데요. 1, 2차 시기 합계 1분 39초 03으로 4위에 머물렀습니다. 금메달은 1분 38초 63을 기록한 스웨덴의 프리다 한스도터 선수가 차지했는데요. 시프린 선수 기록이 4위였지만 1위에 불과 0.4초 뒤진 아주 치열한 경쟁이었습니다.
예, 시프린 선수가 경기 후에 많이 아쉬워했다고요?
예, 주종목에서 금메달을 놓친 시프린 선수는 몸 상태가 안 좋았다면서 경기 후 회견에서 크게 아쉬워했습니다. 전날 대회전 종목 메달 기념 행사가 늦게까지 열려서 잠을 제대로 못 잤고요. 또 이날 경기 전에 구토 증세까지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당초 이번 대회 최대 5관왕까지 기대했지만 꿈을 접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럼 4관왕은 노릴 수 있는 겁니까?
예, 4관왕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예.
예, 기상 악화로 경기 일정이 계속 연기돼서 이 몸 상태 조절에 어려움을 겪은 시프린 선수가 17일에 있을 슈퍼 대회전에 나서지 않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다음 주 수요일에 있을 활강에서 두 번째 메달에 도전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런데 16일 경기에 북한 선수도 출전했다고요?
네, 여자 알파인 스키 회전에 북한의 김연향 선수가 나섰습니다. 1, 2차 시기 합계 2분 37초 98로 완주한 54명의 선수 가운데 54위를 기록했는데요. 경기 후 인터뷰에서 경기 결과에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더 잘하겠다면서 북과 남이 함께 응원도 해줘서 신이 났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예. 자, 평창올림픽 어느덧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현재까지의 종합 성적 살펴보죠.
네, 이 시각 현재 미국 대표팀은 금메달 5, 은메달 1, 동메달 2개로 금메달 수 기준 종합 4위를 지키고 있고요. 1위는 독일로 금메달 9, 은메달 2, 동메달 4개입니다. 2위는 노르웨이, 그리고 3위는 네덜란드입니다. 16일 금메달을 하나 추가한 한국은 금메달 2, 동메달 하나로 10위에 뛰어올랐고요. 북한은 아직 메달 소식이 없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연방상원에서 발의된 이민개혁 법안들이 속속 좌초됐습니다. 이로써 이른바 드리머들의 운명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플로리다주 파크랜드 소재 더글러스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용의자가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를 지낸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유타주 연방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15일 연방상원에서 이민개혁안을 두고 표결이 진행됐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모두 4가지 법안이 이 토론 종결 표결에 붙여졌는데 모두 60표를 얻지 못해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전국 운영에 걸림돌이 됐던 이민개혁 방안 마련에 암운이 드리웠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들이 표결에 올라갔는지 알아볼까요?
네, 제일 처음 표결에 붙여진 건 공화당 존 맥케인 상원의원과 크리스토퍼 쿤즈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었습니다. 이른바 드리머들을 구제해주고 국경 보안 강화에 수십억 달러를 쓴다는 게 골자였는데요. 찬성 52대 반대 47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은 이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죠.
네, 이 드리머가 논란이 되고 있는 다카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와 사는 청년들을 드리머라고 하고요. 이들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가 바로 다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제도를 없애겠다면서 오는 3월 5일까지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연방의회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네, 자, 불법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와 관련한 법안도 상원에서 발의된 것으로 하는데요. 자, 이 법안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공화당의 패트릭 투미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15일 두 번째로 표결에 올라갔는데요. 54대 45로 부결됐습니다. 이 법안은 피난처 도시를 제재하는 것이 핵심이죠. 다음 세 번째 표결에 붙여진 법안이 이 민주공화 두 당 이 중도파 의원들이 합의해서 만든 이민 보안과 기회 법안이었는데요. 이 법안은 공화당의 수전 콜린스 의원, 린지 그레이엄 의원, 무소속 앵거스 킹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조 맨친, 팀 케인 의원 등이 발의한 것이었습니다.
네, 자, 이 법은 초당적인 합의를 통해 만들어졌다고 해서 눈길을 끌었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54대 45로 부결됐습니다. 이 법안은 국경 장벽 건설과 국경 보안 강화에 앞으로 10년간 250억 달러를 쓰기로 했고요. 또 다카를 통해서 시민권을 받는 사람이 부모를 미국에 초청하는 것을 금지하고 또 영주권자의 성인 자녀 초청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추첨제는 그대로 유지했는데요. 백악관은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표결에 올라간 법안은 뭡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했던 안전과 성공 법안이었는데요. 공화당의 찰스 그레슬리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찬성 39대 반대 60으로 부결됐는데요. 이 백악관 측이 이 법안을 강력하게 지지했지만 15일 표결에 붙여진 4가지 법안 가운데 가장 지지를 적게 받았습니다.
네, 자, 이민개혁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네, 좀 전에 이 이민보안과 기회 법안을 설명할 때 나온 내용인데요. 다시 정리하자면 다카 대안 마련, 국경 장벽 건설, 영주권 추첨제 폐지, 그리고 가족 이민 제한 등이 들어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서 공화당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다카 수혜자들을 저버렸다며 비판했습니다.
네. 자, 이민개혁 논의에서 핵심은 역시 드리머들의 구제 문제였는데 상원 표결 내용을 보면 이 드리머들의 운명이 더 불확실해진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나마 드리머들에게 희소식이라면 최근 뉴욕 연방지방법원이 3월 5일부터 다카 제도를 완전하게 없앤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처에 제동을 건 겁니다. 지난 1월에는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판결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죠?
그렇죠. 이 일시적인 것으로 이 관련 소송이 끝날 때까지만 이 다카의 효력을 유지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한편 15일 상원에서 표결이 끝난 다음 다른 방안들이 또 공개됐는데요. 먼저 공화당 상원의원 3명이 발의한 법안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국경 장벽 건설에 250억 달러를 배정하고 드리머들에게는 2년 주기로 갱신이 가능한 노동 허가증을 발급해준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 애리조나가 지역구인 제프 플레이크 의원은 국경 강화에 비교적 적은 예산을 배정하고 이 동시에 다카 효력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일단 이 드리머들의 추방을 막고 3년 안에 연방의회가 대안을 마련하자는 겁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연방의회가 다음 주에 휴회하죠?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의 날 공휴일 주간이어서 한 주 쉬고 그 다음에 다시 모이게 됩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14일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에 있는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7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자, 용의자가 범행을 인정했다는 소식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체포된 용의자 니콜라스 크루즈가 학교 안과 밖에서 사람들에게 총을 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습니다. 용의자 크루즈가 15일 처음으로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Your Honor, the state's relying on the sworn affidavit that the court has been provided as to the 17 counts of first degree murder.
네, 1급 살인 혐의 17건을 적용한다는 담당 판사의 목소리 잠시 들으셨는데요. 용의자를 보석 없이 구금한다고 판사가 명령했습니다.
네, 이 어제 현지 경찰이 총격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고요.
맞습니다. 브로워드 카운티의 스콧 이스라엘 경찰국장은 용의자가 14일 오후 2시 19분경에 이 학교 건물 안으로 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용의자는 2시 21분경부터 1층의 4개 교실 그리고 2층의 1개 교실을 겨냥해서 3분 동안 총을 쐈고요. 이어 3층으로 올라가서 총과 실탄을 버리고 이 대피하는 학생들에게 섞여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범행 동기는 밝혀졌습니까? 네,
현재 사법당국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고 있는데요. 아직 정확한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용의자의 신상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있나요?
용의자가 올해 19살인데요. 부모는 모두 사망했고 지금은 친구 가족과 함께 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 크루즈는 참사가 난 더글러스 고등학교 학생이었었는데 문제가 있어서 퇴학당했다고 합니다. 한편 용의자를 아는 사람들은 크루즈가 좀 이상한 아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네, 어떻게 이상했다는 건가요?
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한 행동이나 말을 많이 했고요. 또 집에서 다람쥐나 닭 같은 동물들을 가혹하게 다루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했다는 건데요. 한편 FBI는 16일 지난달 용의자가 학교에서 총격 사건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그런 제보를 받았지만 이에 따라서 마땅히 이루어졌어야 하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시인했습니다.
네. 자, 이번 참사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의례 그렇듯이 민주당 쪽에서는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요. 반면 공화당 쪽에서는 총기 규제 강화를 언급하는 걸 꺼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도 15일 연설에서 이 총기 규제 문제를 언급하진 않았죠.
네, 아닙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신 이상 문제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갔고요. 이 플로리다주가 지역구인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총기 규제 강화를 논의하는 건 너무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민주당이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비난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말에 이 참사가 발생한 플로리다주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연방 상원의원직에 도전하겠다고 발표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롬니 전 주지사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를 통해서 16일 유타주 연방 상원의원 출마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I have decided to run for United States Senate because I believe I can help bring Utah's values.
네, 유타의 가치와 유타가 얻은 교훈을 워싱턴에 알리기 위해서 연방 상원의원 출마를 결심했다는 롬니 전 주지사의 말 들으셨습니다.
예. 자, 오늘 11월 6일에 치러지는 중간선거에 이제 나가겠다는 건데 이번 중간선거에서 유타주 연방 상원의원 한 명이 은퇴하죠?
그렇습니다. 이 공화당 소속으로 상원에서만 7번째 임기를 수행하고 있는 오린 해치 의원이 은퇴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해치 의원은 롬니 전 주지사가 자신의 후임으로 나서는 걸 지지한다고 말했죠.
네, 롬니 전 주지사 어떤 경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매사추세츠 주지사를 지냈고요. 2012년에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 맞서 공화당 지명을 받아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 입문하기 전에 이 투자회사를 이끌었었는데 1994년에 매사추세츠 연방 상원위원회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일이 있고요. 2002년에는 이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네, 이 롬니 전 주지사가 유타주에 연고가 있나요?
네, 이 롬니 전 주지사가 기독교의 한 일파인 모르몬교 신자인데요. 이 몰몬교의 본산이 바로 유타주죠.
예.
또 롬니 전 주지사의 선조들도 19세기에 이 선도적으로 유타에 정착한 몰몬교 신도들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 집안에다가 이렇게 경력까지 있으니까 아무래도 선거에서 좀 유리하겠군요.
그렇습니다. 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롬니 전 주지사가 상원의원 선거에 나서면 민주당 후보를 큰 격차로 따돌릴 것으로 나왔습니다. 롬니 전 주지사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유타주에서 73%라는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롬니 전 주지사는 이 트럼프 대통령에 다소 비판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롬니 전 주지사가 연설과 SNS 등을 통해서 종종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롬니 전 주지사는 2016년 대선 때 트럼프 후보를 이 사기꾼이라고 비난한 바 있고요. 또 지난해 폭력 시위를 주도한 인종주의자들을 옹호하는 듯한 말을 한 트럼프 대통령을 호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롬니 전 주지사가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지도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이 당시 국무장관 후보를 찾던 트럼프 당선자가 롬니 전 주지사를 면접했는데요. 하지만 이 롬니 전 주지사의 기용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네.
한편 미국 언론들은 롬니 전 주지사가 상원에 입성하면 초선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마음이 쿵쾅거리고 정신을 차릴 수 없다며 당신이 가기 전에 날 깨워주세요 라고 노래하는 웸의 Wake Me Up Before You Go Go 들어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어서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 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2018 동계올림픽이 지난 9일 한국 강원도 평창에서 개막되었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은 한국에서 30년 만에 열리는 올림픽으로 미국과 남북한을 비롯해 92개국 선수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동계올림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동계올림픽의 기원. 겨울철 스포츠의 향연인 동계올림픽은 지난 1924년 프랑스 샤모니 몽블랑 대회가 1회 대회입니다. 제1회 동계올림픽은 189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제1회 대회가 치러진 하계올림픽보다 28년이 늦었습니다. 샤모니 대회 이전 올림픽에서도 겨울철 종목이 진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1908년 영국 런던 올림픽 당시 피겨 스케이팅 경기가 열렸습니다. 이어 1916년 독일 베를린 올림픽에서도 피겨와 스피드 스케이팅, 아이스 하키, 노르딕 스키가 경기 종목에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회는 제1차 세계대전 탓에 열리지 못했습니다. 이후 1920년 벨기에 앤트워프 올림픽에서는 피겨스케이팅과 아이스하키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1912년 스웨덴 스톡홀름 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서 동계올림픽을 따로 열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북유럽 나라들 반대로 이 방안은 실현되지 못합니다.
동계올림픽의 시작.
이렇게 동계올림픽 개최를 놓고 논란이 있었지만 1921년 IOC는 1924년 올림픽 개최지를 프랑스 파리로 정하면서 올림픽과 별도로 국제겨울 스포츠 주간을 갖기로 하고 프랑스 샤모니를 개최지로 정했습니다. 1924년 몽블랑이 위치한 작은 도시인 샤모니에서 열린 국제겨울 스포츠 주간은 열 하루 동안 열렸고 선수 258명이 기량을 겨뤘습니다. 국제겨울 스포츠 주간이 기대 이상으로 성공하자 IOC는 이듬해 1925년 프라하 총회에서 동계올림픽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합니다. IOC는 이듬해 리스본 총회에서는 샤모니 대회를 제1회 동계올림픽으로 소급 지정했습니다.
동계올림픽의 변천.
There's the U.S. number one team. Fisk driving. There they go. Talk about speed. Taking another curve. A mile a minute.
1932년에 열린 제3회 대회는 처음으로 유럽이 아닌 미국 레이크 플래시드에서 개최됐습니다. 그러나 1940년과 1944년 대회는 제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1948년에 재개된 동계올림픽은 1992년 프랑스 알베르빌에서 열린 제16회 대회 때까지 하계올림픽과 같은 해에 개최됐습니다. 하지만 IOC는 동계올림픽에 대한 흥행과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제17회 대회를 2년 뒤인 1994년 노르웨이 릴리함메르에서 개최하기로 했고 이후 동하계올림픽은 2년 주기로 교차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계올림픽은 미국이 가장 많은 4차례 개최했고 프랑스가 3회, 스위스,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등이 각각 2차례씩 유치했습니다.
동계올림픽 종목의 변화.
금메달! 금메달! 이상황! 금메달! 올림픽 기록! 올림픽 기록! 전체 최초 이발입니다! 이상화 올림픽 기록, 올림픽 기록을 세우면서
16개로 시작한 동계올림픽 종목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첫 대회부터 포함된 피겨스케이팅과 아이스하키, 스피드스케이팅, 스키점프, 크로스컨트리 스키 등 외에 알파인스키, 루지, 스노보딩, 쇼트트랙 등이 줄줄이 추가됐습니다. 동계올림픽 종목은 지난 2014년 러시아 소치올림픽에서 98개까지 늘어났고 이번 평창올림픽에서는 102개로 처음으로 100개가 넘었습니다.
동계올림픽을 빛낸 사람들.
동계올림픽 첫 금메달리스트는 미국의 찰스 주트로 선수였습니다. 주트로는 1924년 샤모니 대회 스피드스케이팅 500m에서 우승하며 영광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최연소 금메달리스트는 한국 쇼트트랙 선수였던 김윤미 선수입니다. 김윤미 선수는 1994년 릴리 한메르 올림픽 쇼트트랙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따냈고 당시 나이가 만 13세 85일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최고령 금메달리스트는 노르웨이의 올레 에이나르 비에른달렌 선수로 2014 소치 동계올림픽 바이애슬론 10km 스프린트에서 당시 만 40세 12일 나이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비에른달렌 선수는 또 동계올림픽 개인 최다 메달 보유 기록도 갖고 있습니다. 그는 1994년 릴리 한메르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6차례 올림픽에 나와 메달 13개를 따내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미국의 에디 이건은 1920년 앤트워프 하계올림픽에서 복싱 금메달을 딴 후 1932년 레이크 플래시드 동계올림픽에서 봅스레이 금메달을 따 전무후무한 동하계올림픽 동시 금메달리스트가 됐습니다. 또 동독의 크리스타 로텐브루거는 1988년 캐나다 캘거리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7개월 후 서울올림픽 사이클에서 은메달을 추가해 유일하게 같은 해 동학의 메달을 모두 거머쥔 선수로 남았습니다. 그 밖에 일본의 이가야 치아루는 지난 1956년 코리티나 단페초 대회에서 스키 은메달을 획득해 아시아 첫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됐고 미국의 봅슬레이 선수 보네타 플라워스는 2002년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흑인 선수로는 처음으로 동계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동계올림픽에서의 한국과 북한.
한국의 동계올림픽 첫 출전은 5회 대회인 1948년 스위스 생 모리츠 대회로 한국은 당시 임원 2명, 선수 3명을 파견했습니다. 한국은 2014 소치 동계올림픽까지 금메달 26개를 획득해 이 분야 순위에서 15위에 올라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 이전 8차례 동계올림픽에 참가해 은메달과 동메달 1개씩을 수확했습니다. 북한이 동계올림픽에 처음 참가했던 대회는 지난 1964년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대회로 당시 스피드스케이팅과 크로스컨트리 스키 등 2개 종목에 선수 13명을 파견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 5개 종목에 선수 22명을 내보냈습니다. 이는 북한의 동계올림픽 출전 역사에서 최다 종목의 최대 규모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미국의 클로이 김 선수입니다. 스노보드 천재라는 미국의 클로이 김 선수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예상대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클로이 김은 지난 2월 13일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98.25점으로 격이 다른 기량을 보여주며 마침내 정상에 올랐습니다. 클로이 김 선수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 나이가 17세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한국계 미국인이기 때문입니다. 클로이 김은 지난 1982년 미국으로 이주한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지난 2000년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한국 이름은 김선입니다. 4살 때 처음으로 스노우보드에 입문한 클로이 김은 만 14살이던 2015년 겨울 X게임 최연소 우승을 비롯해 여자 스노우보드 선수 사상 최초 하프파이프 100점 만점, 여자 최초 3바퀴 연속 회전 등 다양한 기록을 세우며 미국 안에서 스노보드 천재로 대단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클로이 김은 이번 올림픽 경기에서도 세 바퀴 연속 회전 기술을 보여 관중들을 열광시켰습니다. 그는 만 17살 9개월의 나이로 여자 스노보드 전 부분을 통틀어 최연소 우승 기록을 세웠습니다. 동계올림픽 처녀 출전에서 금메달을 딴 클로이 김은 지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예선을 통과했지만 당시 13세로 나이가 너무 어려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클로이 김은 경기가 끝난 뒤 기자회견장에 나와 배가 고프다며 피자나 햄버거를 먹고 싶다고 말하는 등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또 부담이 있었는데 부모님의 나라에서 좋은 성적을 내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동계올림픽 그리고 뉴스 속 인물로 클로이 김 미국 스노보드 국가대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책 읽는 것을 read a book 라고 하죠. 영어로 책 관련한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책 읽을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한번 알아볼까요? To read thoroughly. 자세하게 읽다, 꼼꼼히 읽다인데요. In order to have discussions in class, you must read the book thoroughly. 수업 시간에 토론하기 위해서는 그 책을 꼼꼼히 읽어야 돼. To skim through. 훑어보다인데요. 여기서 skim 본래 뜻은 표면을 스치다입니다. I skimmed through the article. 나는 그 기사를 훑어봤어. To flip through. 휙휙 넘기다인데요. I didn't find the book so interesting, so I flipped through most of it. 그 책이 흥미롭지 않아서 휙휙 넘기면서 읽었어. Can't get my hands off. 손을 뗄 수 없는인데요. Once I started reading the book, I couldn't get my hands off of it. 그 책을 읽기 시작한 후 나는 손을 뗄 수가 없었어. 오늘은 책 관련한 표현들 배워봤습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연인에게 희망과 사랑을 주는 것이 내 인생의 이야기라고 고백하는 원 디렉션의 Story of My Life 들려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And I'll be gone, gone tonight. The ground beneath my feet is open wide. The way that I've been holding on too tight, with nothing in between. The story of my life, I take her home. I drive all night to keep her warm in time. It's stays right here in its cage. And I'll be gone, gone tonight. Fire beneath my feet is burning bright. The way that I've been holding on so tight, with nothing els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 정부는 베트남 법원이 평화적으로 활동한 노동환경운동가 두 명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16년 4월 베트남 해역에서 타이완 철강회사 포모사가 일으킨 대형 해상 재난사고와 관련해 항의하며 위법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호앙둑비는 베트남 정치범과 수감자들을 지지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또 포모사에 대한 항의 시위에 참여했으며 사고 당시 유독성 물질 유출로 인해 생계에 지장을 받은 어부들의 배상 문제를 논의하는 단체를 조직했습니다. 호앙둑비는 형법 258조에 따라 국가의 이익, 단체와 시민의 정당한 권리 이익을 침해하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브래드 애담스 아시아 담당 국장은 베트남 당국이 인권 활동가들을 자유와 민주주의, 권리 남용 혐의로 기소하는 것은 웃지 못할 일이라며 베트남 국민에겐 자유와 민주주의 권리가 없다는 것이 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베트남 당국이 평화적으로 개인의 소신을 표출한 이들을 처벌한 것이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 1년 동안 엄마 버섯으로 불리는 저명한 환경운동가를 비롯해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한 많은 이들이 당국에 의해 처벌받았습니다. 국무부 헤더 노어트 대변인은 2016년 이후로 평화롭게 활동한 활동가들이 체포되고 혹독한 형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 결사와 집회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베트남 당국이 모든 양심수들을 즉각 석방하고 모든 베트남 시민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또 베트남 정부가 형법을 비롯해 모든 법률을 집행함에 있어 인간의 기본 권리를 보장한 베트남 헌법과 국제사회의 의무와 약속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구석구석 숨어있는 이야기를 찾아갑니다. 다채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We visit Indian, a Mexican bakery.
When I first got here, they all welcomed me like that.
There's approximately 150 immigrants and refugees.
No, it's here. I can have it.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는 매주 월요일 밤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